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48명을 태운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에어버스 A320기가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 추락했습니다. 항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사고 여객기에 승객 142명과 조종사와 승무원 6명 등 14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탑승자들의 현재 상태 등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내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한 막후 활동을 벌였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회담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도청과 비밀 브리핑 정보, 정보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간첩 활동을 부인하면서 이란 지도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 대표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달 체결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어제 최근 24시간 내 발생한 교전으로 6명의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친러 반군이 발사한 그라드 미사일이 오리크호베 마을 인근 정부 군 기지를 공격했으며 폭격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리들과 유럽 감시단들도 새로 교전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나토 군 관계자는 최근 몇 주 사이 러시아 중화기 천여 기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쿤밍 철도역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쿤밍 중국 인민법원은 오늘 이스칸다얼 아이하이티와 투르군 토튼야주, 하사인 무함마드 등 남성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살인과 테러단체 주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해 3월 쿤밍역에서 31명이 살해된 흉기난동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5명의 테러범들 가운데 4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1명은 임신한 여성으로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쿤밍역 테러 사건은 분리주의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 자치구 일대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소수계들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사형수에 대해 총사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유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총사령을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됐습니다. 캐리 허버트 유타주지사는 어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할 경우 총사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허버트 주지사는 총사령은 매우 끔찍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유타주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각주 정부들은 사형제에 반대하는 유럽 제약회사들이 사형 집행용 극약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 판매를 거부하면서 약물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은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캐리 장관은 대화가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면 부인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폭침시킨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북한의 기반 시설은 곧 무너질 듯 매우 취약하다고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에는 전 지역에 걸쳐서 맑겠으나 기온은 다소 쌀쌀한 편이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자신들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5.24 제재 조치에 조건 없는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또다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북한의 사실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폭침은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5.24 제재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5.24 조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도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층이 있는데 북한이 폭침시킨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이유와 관련해 다른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남북관계를 요구해왔고요. 김정은 체제의 안착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이제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우회해서 남북관계를 열고자 하는 그런 전술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는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24 조치는 근본적으로 해제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기반 시설은 곧 무너질 듯 매우 취약하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존 브래넌 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미국 정부의 북한 인터넷망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22일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곧 무너질 듯 취약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던 중 북한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북한 체제가 여러 도전 과제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는 불행하게도 북한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보다는 군사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또 북한 인터넷망의 문제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직후 북한의 인터넷망이 마비된 것이 미국의 보복 공격이었느냐는 질문에 브래넌 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했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터넷망은 지난해 12월 23일 10시간가량 완전 멈춘 데 이어 일주일 넘게 접속 불량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터넷망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담화를 내고 그 배후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 직후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첫 조치로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당군무역회사 등 3개 단체와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의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포기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North Korea to abandon both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This is required by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는 압도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며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미국이 유사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임을 줄곧 다짐해온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북한의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 공격에 독점권을 지닌 것은 아니라면서 핵과 재래식 전쟁에 대해 모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몸담았던 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방어 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도를 우려하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대니얼 추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To the extent China is concerned that US BMD systems or more importantly allied BMD systems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중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가 오히려 미국과 협력해야 할 동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추 연구원은 2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ithout a North Korean threat there, we can talk about the future of missile defense, but right now it's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 위협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사드 배치의 의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추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한국 간 전술적, 전략적 운용에는 틈새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절대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통합미사일 방어체계가 개별 운용체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se are absolutely critical capabilities to neutralize. And missile defense is certainly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at.
미국 국방장관실에서 한반도 담당 선임 자문역을 지낸 벤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 연구원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kind of like a minimum measure necessary to be able to sleep at night.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이 성장할수록 미국의 아시아 기지와 한국의 취약성이 당연히 커지는 만큼 그 위협을 막아내거나 줄이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한정된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미사일 방어를 갖추고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이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개발을 완료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방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원점 지역 타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군 전방에 실전 배치되는 차기 다연장 천무. 최대 사거리 80km로 한국군 포병 전력 중 사거리가 가장 긴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의 2배입니다. 천무가 배치되면 한국군 포병 전력의 사거리는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북한이 보유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54에서 65km로 천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발사 차량에 다양한 로켓탄을 탑재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발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차기 다연장이 전력화되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화력 대응 태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무가 배치되면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 북한의 원점 도발과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서북도서 방위에 대한 저희의 대비태세와 능력은 필요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전력 증강을 해나갈 것입니다.
차기 다연장은 하나의 발사대에 유도 로켓과 무유도 로켓 등 다양한 로켓탄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다용도 포병 무기 체계로 발사대와 탄약 운반 차량, 로켓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앞으로 차기 다연장 수백여 문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의 이민복 단장은 오늘 대북 전단 살포는 조건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 소식을 전하는 대북 전단이 언론이며 언론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사과해도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장은 다만 북한이 라디오와 인터넷 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북한 당국의 답변을 요구하는 새로운 동영상이 제작돼 공개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수용소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의 해결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나는 정진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입니다. 제가 북한 당국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 정광일 씨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에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당국의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한국의 간첩임을 자백한 뒤 2000년 4월부터 3년 동안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용소에서 하루 16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정 씨는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 씨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 당국에 자신이 수감됐던 요덕관리소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수감되었던 함경남도 여덕군 구읍리 서림천리에 있던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여러 수감자들이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여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강철원 씨는 9살 때 7살이던 동생 등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며 도대체 9살짜리 어린이가 어떻게 정치범이 될 수 있느냐고 북한 당국에 물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그 7살, 9살 아이가 정치범으로 되는지 북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왜 우리가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북한 당국은 밝혀주기 바랍니다.
강 씨는 요덕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무차별적인 강제 노역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가혹한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대북단체인 북한전략센터를 이끌고 있는 강 씨는 북한 당국에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2,300만 북한 동포들이 다 아는 이 북한의 수용소에 대해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명백하게 밝히고 그동안 자행됐던 반일륜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명백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탈북자 김동남 씨는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에 남아있던 아들을 데려오려 노력하던 중 아들이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계 미국인 목사를 만나 복음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후 아들이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16호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그 16호 관리소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알고 싶고 현재 살고 있는가 없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 온 세계에 다 공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줄 것을 바랍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탈북자 권영희 씨도 오빠 권영근 씨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난 1994년에 중국에 갔다 붙잡혀 강제 북송된 뒤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북한 당국에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전 세계 40여 개 인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국제연대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황해남도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정부가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전스의 북한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웨�en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와 함께 2016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대북 의료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웬글린 대변인은 이 자금이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에도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의료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구호단체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누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BOA에 지난해 스웨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들을 재건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is new health project is we are working in the four rural clinic to rehabilitate or to rebuild.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북한 의료진의 의술을 전수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의료 지원 사업 외에도 유럽의 구호단체와 유엔 기구 스웨덴 적십자사 등을 통해 약 5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랭글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대변인은 올해 스웨덴 정부의 총 대북 지원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 정부가 북한 지원 사업에 매년 4천만 크로나, 미화 5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에 히토류 매장량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가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히토류의 양이 무진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 책임부원은 23일 이 매체와의 대담에서 수년 전 호주 지질학자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2억 1,600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임부원은 2010년 세계 히토류 소비량이 14만 톤 정도에 불과했다며 북한의 매장량은 대단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임부원은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열 발전 등에 꼭 필요한 물질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지하 자원입니다. 특히 히토류 매장지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엄청난 양이 묻혀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자원 전문가들은 호주 지질학자가 2억 톤이 넘는다고 한 매장량에 대해 직접 탐사가 아닌 만큼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매장 지역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의 북한 대변지인 조선신보에서 매장량을 2천만 톤 정도로 언급한 적이 있었다며 북한이 히토류 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자원개발 사업에 외자를 유치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뭐 국제 강물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예약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또 뭐 한 20% 이상 또 줄어들고 투자가 따라야 되는데 또 자기 내부적으로는 그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히토류도 많이 있으니까 기업이 뭐 이익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강정이다. 그래서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투자 유치 차원이라고 봐요.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북한과 합작으로 북한 내륙 철도의 개보수 사업에 착수하면서 히토류를 포함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도 뛰어들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히토류의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히토류는 60톤 남짓으로 전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최경수 소장은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총량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히토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히토류는 채굴부터 정제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규모 자본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대내 매체에도 히토류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며 귀중한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 행사에 북한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거쳐 제7차 세계 물포럼에 북한 관계자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 담당자가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물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유네스코 북한 대표부에 보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물포럼은 민간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 WWC의 주관으로 지난 1997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머지않아 북한 라진항을 통해 연간 1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0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라진 핫산 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진 핫산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북한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북한 라진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한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진 핫산 사업에 러시아 재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라진항을 통한 수송 규모를 연간 100만 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당초 포항을 복합 용도의 항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석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갈루시카 장관은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페인트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금홍석을 포함해 북한 광물 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광물 사업으로 투자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탐사 작업에 관해 북한 측과 러시아 기업들이 활발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이야말로 북러 교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양국의 합의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승리라는 뜻의 포베다로 이름 붙여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앞으로 20년에 걸쳐 3,500km의 북한 내 철로와 터널, 교량 등이 개보수되며 25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자금은 북한 내 지하자원 수출로 충당됩니다.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해 갈루시카 장관은 지난달 28일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영토에 선도적 개발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의 틀 속에서 선도적 개발구의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극동개발부는 투자 활성화와 위험 감소, 수익 증가를 위한 독특하고도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0대와 30대인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일부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장마당 세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1980-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자신들이 부모 세대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30대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그 80년대 세대들부터 보면 경제난 속에서 좀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민첩한 그때 10대, 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양강도 해산에서 1993년 태어난 탈북자 박연미 씨는 김정일에 대해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공포만 남아있었어요.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나 좋은 마음은 없었고요. 또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뭔 촌스럽게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장마당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남한에서 들어온 트로트 가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이렇게 KBS를 듣고 그리고 또 유괴 소리 방송도 가끔씩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해외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지난 2010년에 한국에 입국한 올해 29살의 탈북자 이연서 씨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접한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는 남한을 동경하는 풍조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이제 남한에 가 있는 친척들이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할까? 빨리 연락을 해서 나도 남한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에 가는 게 이제 꿈인 거죠.
이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장마당을 기반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익숙하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탈북자 박연미 씨입니다.
한국에 와서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를 적응을 못하겠죠. 막 생각 적응하는 게 힘들죠. 막 자본주의를 부각시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살아온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건데, 그러니까 쌀 한 톨도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고, 국가에서 받은 거랑은 전혀 없고, 거의 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고.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컴퓨터와 손전화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2012년을 전후로 손전화기를 본격 보급했는데 당시 돈이 있던 장마당 상인과 젊은 층이 주로 손전화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이 밖에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데다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북한군에 복무하다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50대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탈영병도 많고 그다음 군부대 살이 자체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대. 자기 인생을 소모한다, 소비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현재 북한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아직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권효진 씨는 젊은 층 일부에서는 자기와 같은 또래인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 데 대해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다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니까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부 세계에서는 700만에 달하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장차 북한의 변화를 이끌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백파성 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북한의 어떤 그 대안세력이 될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기대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북한도 나름대로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잠재우면서 그게 폭력이든 아니면 또 당근이든 양쪽을 다 이용해서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반면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장마당 세대가 장차 북한 변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자유주의 이런 게 좀 더 팽배해지다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체제 전환 뭔가 개혁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욕구를 행동으로 분출시킨다면 충분히 장마당 세대가 북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하나의 추종 세력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 북동부 뉴욕의 한인학부모협회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제비, 강제노동, 공개처형, 국제형사재판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는 미국 내 한인 학생들에게 이런 단어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국제사회가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부르짖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남자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이 굶어가지고 꼬떼기들이라는 고아들이 이렇게 그런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고 수업을 안 하고 노동하러 계속 나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어요. 저의 나이에는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북한 어린이와 북한 사람들한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며 자유를 찾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JHS 189 중학교 2학년 황정윤 양은 VOA에 북한 주민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한 어린이나 인권을 돕는 운동을 좀 만들던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 리서치를 좀 많이 해서 그들의 삶에 좀 도움이 좀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공부 운동이라던가.
황정윤 양은 수필에서 탈북 과정에서 부모나 아이를 잃은 아픔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아직 어린 나로서는 인권 유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황정윤 양은 UN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게 된다면 이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높이고 북한도 국제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황정윤 양의 쌍둥이 자매 황정한 양은 한국에서 탈북자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봤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보게 됐다며 김정은 정권이 인권을 밀쳐낸 것을 보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보다 핵이도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황정한 양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조사해 주길 기대한다며 북한 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우이나 하는 그게 있는데 북한 아이들은 우리랑 같은 또래 나이였는데도 배우지 못하고 노동을 한 하루에 12시간 정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지 느끼고 있고요.
평소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고 말하는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2학년 이보욱 군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이보욱 군의 수필에는 북한의 식량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욱 군은 해외 한인 학생으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아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다른 친구들은 사실 많이 모를 거예요. 그냥 북한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이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글쓰기 대회를 주최한 뉴욕 한인학부모협의회 최윤희 회장은 이번 대회의 취지와 성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에세이를 쓰려면은 거기서 뭐 인터넷이나 책이나 여러 인포메이션을 논문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UN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짓기 대회에 100여 명의 한인 학생이 참여했고 총 6명이 1, 2, 3등 상을 받게 되는데요. 시상식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가 초청돼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어제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일어난 불이 남쪽 도라산 전망대까지 번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땠는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직 완전히 불이 꺼졌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시간 넘게 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군사분계선 북쪽 600m 지점 북한 측 수경지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남쪽의 초소에서 확인됐습니다. 초속 5m의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번졌는데요. 남북출입국 사무소가 있는 도라산 전망대 인근까지 확산이 됐고 이 일대에 연기가 가득 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인해 진화작업에 나섰다는데 순조롭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탓도 있지만 이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성에 제대로 된 진화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방 진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불의 발원지인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투입한 소방 헬리콥터도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소방 장비와 인력을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만약에 상황을 대비한 비상 인력은 비무장지대에서 밤새 타오르는 불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6시가 넘어서야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재개됐었는데요. 오전 한때 불길이 잦아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지만 오후에 다시 확산돼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 근처까지 번졌고요. 소방헬기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이 도라산 전망대는 한국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개성공단으로의 출입경도 바로 인근의 남북출입사무소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도라산 전망대가 개방되지 않는 안보 관광객들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또 개성공단으로의 출입경이 중단됐었는데요. 오늘 아침 불이 거의 진압됐다는 판단 아래 차량 480여 대에 500여 명의 인원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DMZ 내의 그 민간인 거주마을이죠. 대성동 마을 5, 6km 지점까지 불이 번지면서 한때 긴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한국군과 산림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는 비무장지대 100만 평방미터가량의 잡목이 불에 탄 것이고요. 군시설이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큰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물의를 빚었던 수영스타 박태환에 대한 국제수영연맹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박태환에 대해서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메달도 내놔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태환이 징계를 받은 약물 검사는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에서 딴 개인과 단체전에서의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 그리고 관련해서 받은 상금 모두가 몰수되는 겁니다. 또 박태환은 인천에서 메달 6개를 더하면서 한국 선수로서 아시안게임에서 20개의 메달을 따내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기록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 박태환 선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정상급 선수인데 여러 가지로 타격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징계 기간이 18개월로 내년 3월 2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박태환이 적발된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계열의 징계는 2년의 자격 정지가 내려지는데 6개월이 줄어들었는데요. 따라서 내년 여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이전에는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제정된 한국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금지 약물 복용 등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징계가 끝난 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으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지난 7월에 마련된 이 규정이 바뀌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어떤 부분이 적용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한국에서는 은행과 금융권이 초비상에 걸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출시한 낮은 이자의 주택 대출 상품 출시 첫날인데 은행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서 전국 은행 지점마다 북새통을 이뤘고요. 금융당국에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상품이길래, 대출 상품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을 찾은 겁니까?
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름은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은행권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높은 금리 이율 때문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낮은 금리 대출을 소개한 겁니다.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네.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한 3.5% 이상의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출시한 대출 상품은 2.5%에서 2.6%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출을 바꾸기 위해서 휴가까지 냈다는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은행 폐점 시간이 오후 4시인데요. 이 시각을 넘겨서도 상담이 계속됐습니다.
네. 자, 역시 국민들의 가정경제가 건실해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빚은 줄이고 없애야 가정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기가 생기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자구책이 바로 오늘부터 출시된 이 안심전환 대출입니다. 반응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약 36억 2,500만 달러의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서 올 한 해 총 180억 4,500만 달러를 책정했고 오늘 그 1차분으로 45억 1,000만 달러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수요가 폭주하면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스페인에서 독일로 향하던 에어버스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140여 명 중에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독일 항공사 점원 윙스 소속으로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0 기종이었고요. 점원 윙스는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의 저가 항공사라고 합니다.
생존자는 없는 것 같다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여객기에는 승무원 6명과 승객 142명 등 14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추락 사실을 발표하면서 상황을 볼 때 생존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도요.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 해발 2000m 지점에서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카즈네브 장관도 수습을 위해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이 험한 산악지대라서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탑승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도 알려졌나요?
아직 여객기가 추락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공편은 평소 독일인들이 많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랑드 대통령도요. 추락 사실을 알리면서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148명 탑승객 중 상당수가 독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탑승객 중에 45명은 스페인 국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객기가 추락 직전에 고도가 내려갔고 조종사들이 관제탑으로 비상 상황임을 알렸다는 정도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특히 여객기가 이륙 직후나 추락 직전이 아닌 고고도에서 정속 비행 중에 추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조종사가 비상상황임에도 여객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추락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 중 엔진 결함이나 항속 센서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추락 여객기의 모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도요. 아직 추락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네, 혹 테러 공격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락한 여객기는 어떤 기종인가요?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지난 1991년에 제작한 A320 여객기입니다. 한 25년 정도 비행을 한 것인데요.
네.
180명까지 태울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행에는 승무원 6명과 승객 142명 등 148명이 타고 있었고 험한 산악지대에 추락했기 때문에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A320 기종은요, 전 세계 많은 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비교적 안전한 항공기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자바해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에어 아시아 소속 여객기도 이번 여객기와 같은 A320 기종이었습니다. 탑승자 162명 중에 생존자는 없었고요. 당시 추락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이지만 악천후 때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텔레비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그 추락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핵 문제와 팔레스타인 관련 발언으로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데요. 어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죠?
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례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맥도너 실장은 50년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끝나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맥도너 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앞서 그가 이번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됐었는데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을 했나요?
네, 이 네타냐후 총리가요 최근에 승리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맥도너 실장은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은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최종 목표 중 하나라면서 이를 거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의 반발이 있자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전 발언을 취소하는 듯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맥도너 실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언급을 마치 없었던 일 것처럼 묵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맥도너 실장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그런 정책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만의 주권국가에서 살고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도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지만 그 전에 팔레스타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줄곧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해 왔나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는데요.
네.
어제 맥도너 실장도 두 국가 해법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출신 대통령들이 모두 추구한 목표이자 현재에도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새롭게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다룬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영광과 좌절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